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도착해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블링컨 장관의 일정과 관련한 어제 전화회견에서 현재 러시아는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지속적으로 다른 결과에 대한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리는 외교는 죽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가 외교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내일은 독일 베를린에 들러 아날레나 베어부크 독일 외무장관과 만나 최근 러시아와의 관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모레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긴장 완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어제 라브코프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수도 도쿄와 다른 12개 지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준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쿄에서 7,377건의 신규 확진이 나오고 일본 전역에서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이 급증하고 있는 듯 따른 것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오늘 일본 전역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1,297명으로 지난해 8월 21일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도쿄도 외 준긴급 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수도권 일대인 치바, 사이타마, 하나가와 현과 중부 지역인 아이치, 기후, 미에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미 오키나와와 야마구치, 히로시마 현에 적용하고 있는 중긴급 사태까지 포함하면 일본 내 47개 현 가운데 약 3분의 1의 중긴급 사태가 적용됐습니다. 한편 오사카와 교토, 효고 도지사들도 오늘 화상회의를 열고 준긴급 사태를 선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준긴급 사태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식당과 주점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주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을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장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수반인 물라 무하마드 하산 아쿤드 총리 대행이 오늘 탈레반 정권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쿤드 총리는 이날 수도 카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특히 이슬람 국가들이 탈레반 정부 공식 인정에 먼저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초 탈레반 과도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쿤드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쿤드 총리는 우리는 어떤 이들의 도움이 또 필요하지 않다며 특히 외교적 인정은 관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쿤드 총리는 아프가니스탄이 직면한 대규모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우리의 대중을 위해 공식 인정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 정권은 지금까지 평화와 안보를 복원해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이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탈레반에 손을 거치지 않는 효과적인 인도주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엔 등은 앞서 기금 고갈로 아프가니스탄이 인도주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의사와 교사, 정부관리들은 수개월째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은행들은 예금주의 출금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됐던 전 여당 대표에 대한 반역 혐의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노펜 지방법원은 오늘 캠소카 전 캄보디아 국가구국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2년 만에 열었습니다. 캠소카 전 대표는 법원을 향해 집을 나서면서 국가적 화해와 국가 발전을 위한 통합을 위해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기소를 중지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 2017년 11월 제1여당인 CNRP에 반역 혐의를 적용해 강제 단식했고 대표였던 캠소카 씨는 미국과 공모해 훈센 정권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격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섯 나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제기하는 위협을 평가절하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의 진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남부 동해안은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9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단호한 대북 압박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직접 나서 이번 발사를 공격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Their attacks are a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8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화상 대담에서 그들의 공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최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위를 공격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영국, 일본 등 5개 국과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안보리에서 진지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중 또 다른 논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며 올해 첫 무력 시위에 나서자 미국,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의 요청으로 10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일본 등과 공동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행동을 삼가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12일 트위터 계정에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에 따른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5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 17일까지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을 거듭 상기하며 중국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raise our concerns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중국 신장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홍콩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등과 관련해 진정한 지도자라면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다른 나라들의 올림픽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각국이 결정한 문제라면서도 우리는 올림픽에 참석하는 나라들이 중국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등 6개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안보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6개 나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은 18일 VOA에 알바니아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과 함께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20일 오후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 요청에 미국 등 6개 나라와 별도로 멕시코도 지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또다시 예고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17일 평양시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10일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와 함께 북한의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들 5개 나라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일본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등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 등은 사거리가 중거리 이상인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해서만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요구해왔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는 사거리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동맹국과의 공조를 우선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이 연일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화 통화를 나누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21세기 세계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셔먼 부장관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셔먼 부장관과 최 차관은 북한 문제 외에도 미얀마 군사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잔혹한 폭력과 아웅산 수키 여사에 대한 부당한 체포, 유죄 평결, 선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추가적인 군사행동이나 그 외 다른 공격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전화통화를 한 뒤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17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3자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김 대표는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이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지속적인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규탄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발빠른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됩니다. 동시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유엔 제재를 제안하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국제적 현안이자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올해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이어 11일과 14일, 17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제기하는 위협 등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관련 프로그램 향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런 발사가 제기하는 위협 등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Not at all. We have treaty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ctual tangible security commitments.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평가절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실질적 방어 약속을 한 조약 동맹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발사들을 규탄하고 이런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자 영내 동맹과 파트너의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평가절하하는 어떤 것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발사를 신경 쓰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That's not true, and I would encourage you to look at the rest of the statement.
커비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성명을 언급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며 동맹과 파트너에게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성명은 이런 것들이 미 본토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 권리가 있는 미국인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이런 프로그램이 한국은 물론 영내 다른 파트너들에게 계속 제기하는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우리는 이 위협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향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으로 초래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 종류에 대해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17일 전술 유도탄 검수 사격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 등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바탕으로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K-24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포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임박한 중국도 상황 관리에 고심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올 들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지난 17일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제재 유지와 독자 제재 강화,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개발 등 무력 증강이 북한을 자극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에 앞선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때도 중국은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관련국들이 성급히 판단하거나 과격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선을 긋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가 중국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보름여 남은 상황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보다 대북관계 중요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보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기보다는 북한의 명분,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이라든가 제재에 관한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오 대변인은 또 지난 16일 이루어진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에 대해 양측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단둥에서 신의주까지 철도 화물 운송이 이미 재개됐다고 확인하면서 양국의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정상적인 북중 간 무역 거래의 재개는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중 갈등과 북중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의 발사를 도발로 간주해 독자 제재를 취하는 한편 유엔 차원의 제재 강화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행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전병곤 박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구조는 중국으로서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중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예상보다 빨리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다며 중국이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배려하면서 가급적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을 또 중국 입장에서는 도외시하지 않고 그것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을 좀 끌어안고 또 베이징 올림픽을 안전하게 커다란 도발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변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대북 압박 강화에 나선 미국으로선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가 달가운 일일 수 없다며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중국에 대한 제재 카드를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후 문제 등 중국과의 협력 사안들이 얽혀 있어 대중 갈등 전선을 확대하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물론 충분히 중국을 많이 때리고 있지만 그 외에 불필요하게 중국을 때리는 거를 좀 자제하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전략무기를 시험 발사할 경우에 결국 북한을 관리하기보다는 제재와 억지력 강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시에 북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 때리기에 수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죠.
이 때문에 중국도 북한을 비호하기만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최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중국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 행정부는 앞서 북한과 러시아 국적자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취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일컫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을 시사해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추가 도발로 대응해 나올 수 있어 중국으로선 진퇴양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제재라 하더라도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 그러면 북한이 여기 또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더 자극하면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직전에도 통상적인 훈련을 빙자해서 또 뭘 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의 제안이나 이런 입장을 이런 제안에 거부하는 것도 또 미국을 또 자극하는 겁니다. 중국 귀책론으로 몰고 가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 이건 중국이 또 바라지 않는 거고요.
신범철 센터장은 중국은 러시아와 공조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에 호응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시간 끌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을 환영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17일 미국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새 제재 명단을 제출한 데 대해 내가 기뻐하는 건 그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의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서방에 대한 위협을 넘어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에서 이런 도발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진정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전임 트럼프 행정부 탓으로 돌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정은과 놀아나고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에게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해 바이든 행정부가 훨씬 더 나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김정은이 한 일은 그들의 무기체계를 극적으로 발전시킨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회 민주당에서 북한의 이런 행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인사는 메넨데즈 위원장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행보에 잇따라 성명을 내놓은 공화당 의원들도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이런 도발에는 추가적인 제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도 최근 VOA에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점을 미사일 방어 검토 결과에 명시하고 차세대 유격기에도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가 북한의 최근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추가 발사를 자제하고 외교와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북한이 지난 10일 동안 4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외교부도 이날 발표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거듭된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또다시 위반하고 국제사회와 영내의 안정과 안보를 무책임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종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일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시험 발사를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지키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과 1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수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에 진전을 목표로 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촉구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북한이 새해부터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여러 수단이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추가 제재와 전략 자산 전개, 미한 연합훈련 강화 등을 예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북한의 올해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무기고에 도구가 여러 개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 등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재무부와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올해 첫 대북 제재를 단행했고 블링컨 장관은 관련 성명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을 시작으로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여러 수단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을 막을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이런 움직임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고 북한을 안심시키며 언제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앞서의 수사적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n large part, it's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the previous tool that was used, the rhetorical tool about assuring North Korea of our interest in dialogue,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실험에 맞서서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등 앞서 취하지 않았던 특정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미국 당국자들이 여러 수단을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이 북한에 책임을 물릴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된 실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intent of the language is to signal to North Korea that they don't have a blank check to continue this kind of testing.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여러 수단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런 종류의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백지 수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때에는 수년간 이런 실험이 용인됐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명백히 미북 간 수사적 온도는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대화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가 더 가능한지 알아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rhetorical temperature is rising now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talking with its allies and partners as it sought to do in the UN Security Council to find out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추가 대북 제재를 예상한다며 앞으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미국은 한반도 주변으로의 새로운 군사 자산 배치와 군사적 기재를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미국의 향후 선택지로 제재와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꼽았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tressed it's interested in diplomacy. It reaffirmed that tool in the May summit meeting between Moon Jae-in and President Biden. That
아이론 전 특보는 미한 정상회담을 비롯해 여러 계기를 통해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외교를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제재 등 다른 선택지들도 항상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강력한 공동 방어와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며 특히 지난 12월 미한 안보협의회 SCM에서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진시키고 협상을 거부하면 동맹의 단호하고 단합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면 앞서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한 연합훈련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irst and foremost, we have to maintain readiness to the highest level. And so we really have to relook at what we've done over the past now almost four years since 2018.
맥스웰 연구원은 무엇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의 연기, 취소, 축소를 지시한 이후 4년간의 조치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태세와 억지력의 강력한 근간을 유지하고 미한 연합군이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다만 미국이 자국과 동맹들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응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I don't see the Biden administration threatening a military attack just to prevent North Korea from completing a program.
북한이 이미 거의 완성한 것과 마찬가지인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대북 군사적 공격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 단계에서 무력화시키는 발사 왼편 전략도 가능성이 낮다고 아인혼 전 특보는 말했습니다.
Various administrations have discussed a number of means of trying to deal with the threat, especially the missile threat. For example, using U.S. missile defense capability.
아이론 전 특보는 여러 미국 행정부들이 북한 미사일 실험을 요격하는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논의했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 제안들이 거부됐다며 북한의 실험용 미사일이 발사대에 있을 때 타격하는 동적인 발사 왼편 전략과 같은 선제 공격에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랭너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있어 새로운 수단이란 것은 없다며 과거보다 어떻게 다르게 더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1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침묵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등 알 권리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커비 전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무를 마치신 지 8년이 되어갑니다. 당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반인도적 범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강하게 권고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don't think there has been any real improvement. In fact, in some respects, things have got worse.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밀반입한 드라마를 주민들이 시청할 경우 형사처벌과 구금을 더 강화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도입한 것은 주민들을 계속 고립시키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계속 주민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A 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의 성경책으로 불릴 만큼 발표 당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 북한인권 개선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군요.
I think whe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was delivered,
COI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UN, 특히 UN 인권이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UN 인권이사회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 상황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이야기와 인권 기록에 대해 경악했습니다. 저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세상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 독일의 나치 정권이 무너졌을 때 대다수의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당신은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언론 통제가 이를 매우 어렵게 한다는 것을 모든 북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했습니다. 세상이 알아낸 것과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함으로써 북한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해법이 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과거 저희와 인터뷰 때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막을 만큼 강력한 모기장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신 얘기가 떠오릅니다. 북한 지도부가 계속 비사회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 사상의 모기장을 단단히 쳐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반박이셨는데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더 막으려 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The real dang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위험은 해결이 너무 힘들다며 문제를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UN이 1945년 설립될 때 했던 약속과 1948년에 서명한 세계인권선언을 지켜야 합니다. 세계는 당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방향을 보지 않고 당장 대응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1, 2년 사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외부 세계와 접촉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한 것, 무기 개발 권리를 주장하며 연쇄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최근의 행태 등 북한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제대로 전하는 외부 매체에 대한 접근도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문제 해결 없이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국제사회가 추가 인권 제재 등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할까요?
Well, that requires a lot of thinking and a lot of preparation, but it doesn't happen.
그런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거나 심각한 도발과 잘못된 행태에 대해 계속 우호적으로 대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서가 권고한 대응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그 대응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서 관심을 잃었다는 일부 징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는 유엔을 설립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인권 유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인권 보호와 인류 보편적 기준을 서로 연관지어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엔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Well,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other supporters of freedom.
바이든 행정부와 전 세계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외교가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곽에서 출발해 북한 정권이 제시하는 문제의 중심으로 넘어가는 방식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중심 사안인 핵무기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은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회담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교훈 삼아 국무부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은 국제관계와 평화 안보, 보편적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과거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좀 더 주도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Yes, and making leaders responsible and making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은 압력을 가해 발전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취한 일부 조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고 협력과 합의의 작은 부분부터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외교 체계가 남북한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과 유엔 헌장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으로 진전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네, 마침 3월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새 정부엔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Well, I had a mandate in respect of North Korea, not in respect of South Korea.
글쎄요, 저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담당했고 한국의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것 같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우길 바랍니다. 침묵이 북한의 보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종종 보상이 아니라 모욕이 주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진전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거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침묵의 정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다시 관심을 높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만이 단순히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인권에 관한 한 많은 나쁜 나라가 있습니다. 저의 조국인 호주를 포함해 모든 나라는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것이 침묵이나 비난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대선 이후에 북한의 인권 상황의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이 염원하는 한반도 통일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겁니다.
네,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6월에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새로 임명합니다. 새 보고관이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길 바라십니까?
The most important role is knowledge and information.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과 정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이후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보고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북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잘못들에 대한 지식을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것들을 깨달아 인권의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진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관여해 그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오늘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That message is clear.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발전과 인권에 대한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는 미국의 위대한 여성인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가 초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인권은 유엔에 의해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세상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이제 인권이 북한 주민들의 것이란 사실을 확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 특사와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임명하고 유엔이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장을 임명하며 유엔 인권 이사회가 새로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는 것들을 포함할 겁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미국 대배심에 기소된 최초의 북한 국적자 문철명 사건이 공범들에 대한 추가 기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문철명의 공범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허가한 가운데 북한 관련 다른 사건들의 추가 공범 여부도 덩달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적자 문철명을 미국 법원에 세운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합한 증거 등을 검찰 내 다른 부서는 물론 법무부사나 수사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12일 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미국 형사재판법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취합한 증거를 사건 당사자, 즉 피고 측 변호인과 대배심원 등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승인을 통해 더 많은 연방 수사기관들이 관련 증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결정문에는 이번 승인이 추후 합류할 수 있는 공동 피고인 등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철명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추가로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후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최초의 북한 국적자입니다.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의 조사 범위와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결정문 마지막 부분에 판사는 잠재적 미래의 공동 피고, 즉 공범을 얘기하겠죠. 그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못을 박고 있어서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연방에서는 아마 다른 잠재적 피고들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철명의 공범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대배심 기소장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초 공개된 기소장에는 문철명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인물과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신사르 무역에 총 8차례에 걸쳐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13만 달러를 결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밖에 문철명 등이 여러 위장회사를 이용해 미국 달러로 거래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여러 인물들을 피고로 지칭했습니다. 특히 일부 중국인과 중국 회사 등의 공모자 혹은 공모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철명 외에도 이미 추가로 기소됐거나 혹은 기소를 앞둔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법원이 진행 중인 대북 제재 위반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잠재적 기소 대상, 즉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는 문철명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등의 혐의로 체포된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에 대한 대배심 기소장은 이미 알려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이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기록 자료에도 그리피스 씨에게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앞서 그리피스 씨는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가 대북 제재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회의는 해외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의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회장 등이 주관했으며 이들은 그리피스 씨의 방북을 위한 각종 서류 작업과 북한 당국자와의 연결 등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회의를 안내하는 공식 홈페이지에도 미국인들의 참가 신청을 환영하며 여권에는 도장이 찍히지 않아 입국 증거가 남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 찍혀 있어 대북 제재 위반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었습니다. 특정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1차로 기소한 뒤 관련 인물을 추가로 기소하는 건 미 사법당국의 수사 기법 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이미 기소한 인물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미 대배심이 기소한 북한 해커들에 대한 형사사건도 최초에는 북한 해커인 박진혁만이 기소 대상이었지만 이후 두 명의 북한 해커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앞서 미 검찰은 2020년 2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조선무역은행 혹은 은행의 위장회사 등에 근무하던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대북제재 위반과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미국 법원은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우경, 말레이시아인 간치림을 대북제재 위반과 금융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2년 만에 철도 화물 운행을 재개했지만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 숨통이 트일지는 지속성 여부와 북한의 코로나 방역 실태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18일 미국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북한 경제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철도 화물 운송을 2년 만에 재개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북한의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북한과의 철도 화물 운송을 2년 만에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 압록강을 잇는 화물 열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했고 양국 간 무역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화물 열차는 16일 신의주에서 출발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단둥에 도착했고 미리 준비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싣고 17일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 북한의 유일한 실질적 무역국이었던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되면서 북한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차 운행으로 이런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의 정기적 운행 여부와 북한 측 방역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2년간 계속된 국경 봉쇄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기간 동안 4배가 뛰어오른 옥수수 가격을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쌀 가격 상승으로 대체재인 옥수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의 북동부 지역에서 옥수수 가격이 더 높은 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이동 통제로 물류 흐름이 막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노먼 베일리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연설 등을 통해 경제개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제경제담당국장을 지낸 베일리 박사는 서방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북한은 경제개혁을 위해 실제로 눈에 보이는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36년 1월 19일 물을 끓여 생기는 증기를 이용해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가 영국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후 대학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와트는 어느 날 고장난 뉴코맨의 증기기관을 수리하던 중 뉴코맨의 증기기관이 열 손실이 너무 커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12년 실용화된 토머스 뉴커먼의 기관은 실린더 안에 수증기 압축과 팽창, 그리고 균형추의 무게에 따라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피스톤이 대기압의 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기압 기계라고도 불렸습니다. 뉴커먼의 기관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증기 압축을 위해 뿌려진 차가운 물이 실린더를 냉각시켜 다시 실린더를 가열하는 데 쓰이는 열 손실이 컸던 것입니다. 제임스 와트는 이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수리하다가 기관의 단점을 보완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해냈고 1769년 화력기관에서 증기와 연료의 소모를 줄이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와트는 이 단점을 고치면 실용적인 증기기관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노력한 결과 1775년 뉴코맨의 증기기관의 단점을 보완한 효율적인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증기기관은 땅속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펌프로 사용되는 데 그친 반면 와트의 증기기관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와트가 발명한 이 신형 증기기관은 이후 방직과 석탄, 제철 산업을 이끄는 동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의 진화와 확산과 함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1966년 1월 19일 인디라 간디가 인도의 세 번째 총리로 취임합니다. 인도의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17년 인도의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의 무남 동료로 태어난 인디라 간디는 1947년 인도가 독립한 뒤 아버지를 도우며 정치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인디라 간디는 이후 1966년 1월 11일 네루에 이어 총리가 된 랄 바하두르 샤스트리가 심장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1966년 1월 19일 인도의 세 번째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낸 인디라 간디는 하지만 권위주의 정치와 장기 집권으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라 간디는 1984년 자신을 경호해오던 시크교도 경호원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